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돈 버는 데 활용하는, 돈 버는 그 경제 교과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이제 크리스천 재정교실 혹은 성경적 재정교실, 그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재정교실인데요. 거기에 제가 그 강의하는 라이센스도 있기는 합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도 실제로 공부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작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소재라고 얘기되나? 하여튼 작은 주제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요. 윤리책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지침서로 쓰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먼저 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구속사, the redemption of history. 이야기, 역사인데 구속에 관한 이야기.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the redemptive history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시느냐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쭉 펼쳐서 나타난 것이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있고, 그 이야기는 그러므로 우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마치 전래 동화, 전설처럼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단어를 썼죠. history,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되어져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할게요. 야곱의 할아버지,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를 불렀던 그 장면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부름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어떤 특징이 있어서 불러준 것 아닙니다. 그냥 생뚱맞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에게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리고 오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가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구속의 약속, 그 약속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격 조건을 보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을 이루고자 그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민족을 택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세요. 왜 택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온 자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자연 만물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모르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은 존재 자체는 영원의 그 전부터, 영원의 그 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신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택하셨고 이 아브라함과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전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접목을 시켜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은 저와 우리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야기는 지난주까지는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부터는 징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야곱이 지난주까지 들었던 것에 의하면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 시련을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겪었고요. 야곱의 시련에게 있어서 시련을 제공한 그 통로가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시련을 겪어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야곱의 가족을 택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깨끗해야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깨끗해야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왜 손을 들었어요? 때리시려고. 그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분명해요. 앞에 자막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왜 징계를 받았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해라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받았던 그 징계는 야곱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징계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까지 들어보면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는 자기가 교만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거를 회개하진 않았어요. 드러났어요. 하란에 가서는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스바에 와서는 억울한 모함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얍복강에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I won't let you go until you bless me. 그러면서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이 무언지를 배우게 됐어요. 교만을 버려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름 바꾸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범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만들고 열두 지파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정정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때려쳐. 포기해, 계약 파기,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 계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것이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요셉의 죄를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야곱의 죄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요셉의 형제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의 죄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셉,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주일학교 전도사 생활도 오래 했고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들어보기도 했고요. 또 설교도 해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요셉은 천하의 못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천하의 못된 죄인입니다. 요셉을 절대로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면 요셉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요셉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구속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해서 저는 작은 제목을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은 요셉의 죄. 야곱의 총애를 받은 요셉의 죄인데요. 두 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그렇게 죄를 안 지은 것 같고 우리들 눈으로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요 우리가 작은 죄,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그냥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자막을 만들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지른 죄를 그럴듯하게 얼버무리지 않는다. 사실은 저기다 다른 말을 쓰고 싶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지른 죄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버무리지 않는다. 그렇게 쓰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런 거를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서 자막을 안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림도 붙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소하게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많죠? 어쩌면 그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사소한 죄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얼버무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셉에 관한 그 죄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요셉의 죄는 뭐냐면 그의 말하는 게 너무 악했어요. 요셉이 무슨 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악한 언사의 죄를 요셉이 저질렀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놓고 보면 이때 본문에 해당됐던 상황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떠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약 7살 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장인인 라반과 야곱이 다시 계약을 하고 6년을 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란을 떠나니까 대충 7살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년 7살 때 나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17살이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가득하게 있었던 그 헤브론 지역에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무려 1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7살 때 왔으니까 아빠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바로 죽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라헬이고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였잖아요. 엄마가 넷이나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으니까 늘 이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요셉이 태어날 때가 아니고 베냐민 태어날 때 이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자녀들과 아들들과 사이가 떨어지게 되었고 구분이 되어지게 됐어요. 이 요셉이 7살 때 왔으니까 형들은 적어도 14살부터 있었을 것이고 10년이 지났으니까 큰형은 무려 24살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 형들이 나가서 목동을 하고 있을 때에 가끔씩 요셉은 할 일이 없으니까 형들 따라서 있었고 형들이 말하는 거, 형들이 행동하는 것을 집에 와서는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를 하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때 점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좋으니까 막 칭찬을 해주고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치킨 너겟 또 하나를 더 주고 그러니까 없던 이야기 뻥치면서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뻥치면서 이야기한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빠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칭찬을 더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실, 작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만 해도 되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종종 그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출처를 아시면 여러분들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르는 사람이 더 싫어. 나는 고자질하는 사람이 더 싫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 몸에 배어 있다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의도로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풀려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것이고 나쁜 의도로 형들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이르러 바치는 것도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행하는 것 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담을 할 때, 대화를 할 때에 혹시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잡아서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죄목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맨 먼저 가지고 왔었던 죄목은 뭔가 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했던 것이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한테 왔더니 이거 저의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That's not my business. That's your business.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법정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니네 종교법대로 니네들 이야기대로 그냥 지지고 복두고 말든지 해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사람을 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게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로마의 법정에서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목 하나를 갖다 더 붙이죠. 그 죄목 하나가 뭔가 하면 반역죄입니다. 총독각하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정부에게 반역하는 거잖아요. 독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역죄를 하나를 덧집혀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갖다 주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물에 손까지 씻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선동 때문에 군중 여론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과대평가, 과대포장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이 동생이 가서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야, 니네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며 요즘처럼 뭐 카톡을 보냅니까? 뭐 이메일을 보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로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보지 않고 말로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모르는 이야기인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보자가 누구예요? 마음에 심증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 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해? 아니, 그냥 진짜잖아, 사실이잖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다가 점차 이야기가 늘어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기심이 생겼고 질투가 생겼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말, 함부로 입을 열었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말을 할 것을 참고 또 참고 참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제 친구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말과 연결을 시켜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는 곳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분열되는 것도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합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저질렀던 이 죄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지 몰라요. 두 번째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요셉이 교만의 죄를 갖게 됐는데 형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다가 했을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조그만한 씨앗 하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교만의 씨앗입니다. 교만의 씨앗을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는 저 형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쩌면 내가 재산을 다 물려받을지도 몰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저의 상상의 날개니까 틀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했었어요. 우리 두 아이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꿈을 갖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신 분만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다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주가 왔어요. 손주들 품에 안아놓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전도사 생활도 학생들과 함께도 올해도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설교를 할 때 꿈을 가져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꿈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유엔의 사무총장도 되십시오. 뭐 그러고선 설교도 하고 권면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면서 웃는 거 보니까 도대체 못 믿겠다라는 듯이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합시다. 두 가지를 합시다. 팩트를 체크업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실을 한번 찾아 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12개의 볕단, 뭐 집 이렇게 묶어놓은 단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11단이 다른 한 단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형,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해몽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해와 달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형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할 것 같아요. 이게 자기의 해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짖어서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마음에 품었다 그랬어요. 자, 질문. 요셉의 꿈 해석이, 즉 해몽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찾아서 저에게 갖고 오시면 제가 정중하게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사과하고 찾아 갖고 오신 분에게 제가 짜장면을 대접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혹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음식, 곡식을 사러 왔다가 형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그 장면을 보고 아, 거봐, 꿈꾼 대로 되잖아. 그리고 우리 해석했던 거예요. 그대로 갔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절을 했을 때 요셉이 그 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구속사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에 요셉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사람입니까? 요셉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왕의 왕들이, 모든 만유의 주들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아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살려주었던 요셉이 아닌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유다를 택하셔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영원한 왕권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져 온 것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The Scepter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Scepter이라고 하는 규 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자리,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문양 이런 거예요. 그것이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를 루벤이 아닌 장자로 세우고 그리고 누구예요? 요셉이 아닌 유다를 택하여서 구속의 라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구나라고 하면 안 돼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나서 꿈의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접목을 시켜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라스베가스는 지난주에 이제 개학을 한 학교가 있고 내일부터 개학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이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화평구역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모임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도 했고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로 키우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딸, 내가 원하는 아들로 커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억압을 하게 돼요. 포스하게 돼요. 강제로 시키게 돼요. 물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러는 거 강제로 시켜야 돼요. 밥 안 먹는다고 그럴 때 강제로 먹여야 돼요. 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내 아이가 내 틀 안에 있는 아이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다를 수 있어서 문제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를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화평구역에서 기도 제목에 가장 중앙에 박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뭔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내가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4주 후에 세 번째, 3주가 지나고 나서 네 번째 주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요셉이 악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악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하고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방 안에 들어간 것은 맞아요. 이끌려갔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나쁜 짓 없었어요. 뛰쳐나왔어요. 옷을 벗어놓고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손을 댔다라고 얹혀버렸잖아요. 그게 모함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 감옥에서 요셉은 마치 자기 아버지가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그 경험을 감옥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억울한 속에서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쳤어요. 요셉을 낮추셨어요. 요셉을 부러뜨리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시련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얍복강일지도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옥일지 몰라요. 근데 야곱을 얍복강으로 보내시고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야곱을 얍복강으로, 요셉을 감옥으로 쳐넣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들, 그 괴로움들, 어쩌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징계일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왜요? 왜 정결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나에게 환난 주시고 나에게 시련 주시고 나에게 아픔 주시고 나에게 모함을 받게 하시고 나에게 황당한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불평? 원망이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시련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을지 몰라요. 다리 하나는 부러져서 쩔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감사해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안에 예화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수술을 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수술에 들어갔다가 한동안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다들 가족들이 놀래고 힘들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그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제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수술 중에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심장이 멎은 거예요. 수술 중에 간단한 수술이라고 들어갔는데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가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자막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